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 무역기구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 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늘 23일에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일에서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처의 문제점을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습니다. 산업부는 강요 회의를 제외하고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일본은 휴대전화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플리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14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검거에 들어갑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이민당국이 일요일부터 전국 10개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매튜 엘빈스 ICE 국장대행은 이번 검거 작전의 주요 대상은 중미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들로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들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여러 시 정부 당국은 ICE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 ICE 구금시설을 공격하려던 한 60대 남성이 경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빌런 반 스프론슨이라 알려진 이 남성은 13일 새벽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ICE 구금센터에 소총으로 무장한 채 나타났습니다. 타코마 경찰서 경찰관들은 오전 4시쯤 출동해 경고한 뒤 발표했고 반 스프론슨은 이후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반스프론슨이 구금시설에 불을 지르려고 대형 프로판가스 탱크에 불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계약을 맺은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이 구금센터는 추방 절차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이곳에 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 무관용 정책에 따라 자녀들과 격리된 이민자의 부모들도 수용돼 있습니다. 13일 미 남부 루이지애나 해안에 상륙한 허리케인 베리가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약화됐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베리가 멕시코만 해안 지역 인트라코스탈 시티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풍과 엄청난 폭우를 동반하고 있다며 멕시코만 해안 지대에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4일까지 루이지애나 일대에는 50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존 벨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힘든 며칠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서양에서 발생한 첫 허리케인인 베리는 지난 11일 최대 풍속 시속 120km를 기록하며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했다 해안에 상륙하면서 다시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줄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주에서 13일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가축소는 이들리브 주 칸시에쿤 인근의 수용소가 폭격을 받아 어린이와 유아 6명을 포함해 민간인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소에는 인근 하마 지역에서 피난 온 난민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인권간축소는 지난 4월 이후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의 공습으로 이들리브 주에서 민간인 59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이 13일 자정을 조금 앞두고 복구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정전의 원인이 노후된 시설로 인한 것은 아니라며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핵 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핵 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 잠깐 들어보시죠.
The freeze, you know, that would never be the resolution of a process. That would never be the end of a process. That would something that we would certainly hope to see at the beginning.
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핵 동결은 결코 최종 해법이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없으며 미국은 초기에 핵 동결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핵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국무부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뭔가 달라진 것을 말합니까?
예, 일단 그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이번 입장과 관련해서 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핵 동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비핵화 협상 방식을 일부나마 수용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때문이거든요.
예.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그동안 빅딜 방식의 일괄 타결식 비핵화를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런 부분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식과 엇갈리면서 결국은 하노이 정상회담도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핵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아주 상식적으로는 핵 동결과 여기에 따른 상응 조치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비핵화를 상정하게 되고요. 그럼 바로 이것이 북한이 주장해왔던 비핵화 단계적 해법을 좀 수용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당연히 이제 갖게끔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합의한 마당에 미국의 입장 변화가 아니냐라는 신중한 관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맨 처음에 언론에서 나온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국무부가 또 입장을 밝히고 그랬는데요. 지금 윤 기자 얘기 들어봤는데 이번에 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국무부가 핵 동결을 거론한 것을 그러면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한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 미국 무부의 이런 핵동결을 언급한 것이 이제 그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얘기냐 그렇게 하는 얘긴데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무부 이번엔 대변인의 발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미국의 목표는 그 북한의 그 대량살상 무기의 그 완전한 제거이고 동결, 그러니까 모든 핵무기나 핵물질을 그 이제 동결하는 거죠.
예.
동결하는 것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점, 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출발점, 비핵화의 그 출발점이나 입구는 핵동결이고 종착점은 북한의 그 대량살상무기, 핵, 핵물질, 뭐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들의 완전한 제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출발점도 있고 종착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입장은 아까도 뭐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월 말 그 하노이 그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요, 당시에 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사람은 빅딜 일괄 타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핵시설, 핵무기, ICBM, 생화학무기까지 이제 몽땅 없애고 그런 다음에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이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협상이 깨지고 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동결을 먼저 내 얘기를 하니까 미국 입장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추측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의 미국의 그 입장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두 가지를 다 주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을 주장한 건 틀림없습니다. 무슨 하나만을 없앤다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일단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했고요. 또나 이행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이행에 있어서는 또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도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당시 테이블에 올라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일종의 거래 흥정을 하려던 것은 뭐였냐면은 그 영변 핵시설 요구하고 그다음에 제재 완화 그 다섯 개 이것을 갖고 이제 흥정을 하려다 이제 서로 그 조건이 안 맞아서 깨진 거니까 실제로는 전체를 다 놓고 한 게 아니라 한 부분만을 놓고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미국도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제 요번에 동결을 먼저 얘기함으로써 이게 일괄 타결에서 좀 단계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건데요. 이것은 자세히 보면은 꼭 그렇진 않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그 한 가지 이제 보면은 국무부의 이번 발언이 나온 그 타이밍, 그 시점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그 지난번 그 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미북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제 국무부가 북한에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비핵화할 그 준비가 이제 우리는 돼 있고 그런데 그 첫 단계는 반드시 이제 동결해야 된다. 이것이 비핵화가는 첫이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으니 북한도 비핵화를 내면 이 동결 문제부터 논의하자 이런 어떤 그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처음에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근데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이 기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 한 건가요?
예, 사실 그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가 핵 동결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인데
예.
이게 지금 당시에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것이 이제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한 것이었는데요.
예.
뭔가 좀 보도 취재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국무부는 사실 최종 목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WMD 완전한 폐기가
예.
최종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는 제목 자체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에 그 수준에 만족할지도 모른다라는 제목을 달고
예.
보도를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핵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핵 보유 국가로 북한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비판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입구라고 예. 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강조한 그 핵 동결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북한의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인 양 이렇게 보도를 한 거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인데요. 그 사실 일부에서는 이런 핵 동결을 시작으로 한 협상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협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오랫동안 핵을 보유한 채 남게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서서 오테거스 대변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대로 미국은 그 최종 해법이나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으로 핵 동결을 생각한 적이 결코 없고
예예.
이것은 초기에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 동결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조치의 내용은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또 모든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WMD 대량 살상 무기의 전면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미국이 생각하는 핵 동결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시작점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국무부는 시작점으로 핵 동결, 최종 목표는 여전히 이 완전한 비핵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인데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뭐 미국에 워낙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전문가들마다 다 좀 성향이 달라서요. 전문가들이 뭐 한마디로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제 곤란한데요. 주로 이제 보수파, 온건파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보수파에서는 뭐 동결이 첫 단계가 돼야 된다, 출발점이 돼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다만 그 전제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없애는 일괄 타결 방식의 이것이 되고 완전하게 다 한다면은 그 첫 단계로 동결하는 건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것만 안 하고 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장기적인 목표 없이 그냥 저 동결만 하자 이런 거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온건파들은 대체로 좀 이 같은 입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워싱턴 그 한 연구소에서 이제 그 하노이 회담 전에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비건 대표가 상당한 그 유연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그거다. 그리고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북한하고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이제 좀 경직된 그런 협상을 해서 좀 안 됐다 이런 그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좀 한 발은 물러나서 서로 그 북한의 입장을 배려해서 좀 유연한 자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그 일종의 그 환영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보수 쪽인지 온건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결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런 그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비핵화의 첫 단계로 동결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입장이긴 한데요. 동결이 가령 뭐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는 동결을 일단 한두 달 하고 한 석 달째부터 이제 바로 폐기에 들어간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지난번 뉴욕타임스 보도처럼 동결 자체가 목표가 돼서 동결이 가령 뭐 5년, 10년이 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 기간 중에는 일종의 그것이 뜻하지 않게 북한을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요. 동결하는 건 좋은데 동결의 기간이 상당히 짧아야 된다. 그런 그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지난 한 주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북한의 핵 동결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북 실무협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앞으로 2, 3주 안에 실무협상을 갖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회담 일정과 장소가 좀 떠오른 게 있나요?
예, 아직 그 조짐들은 없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두 정상이 2주에서 3주 안에 실무 협상을 갖기로 하자 하면은
예.
이제 이번 주말로 2주가 끝난 것이고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새 주간이 3주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직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회담 일정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고요.
예.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에 따르면 지금 미국 측이 북한 측에다가 제안을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제안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일단 미국 측으로서는 그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장소와 날짜 같은 것들을 좀 제안하지 않았나 싶고요. 북한은 이것을 놓고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순, 7월 중순에 가까워 가는데 중순이면 뭔가 좀 또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회담을 뭐 아예 시작을 하던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53분간 1시간 가량 이제 회담을 하고 딱 하나 이제 뭐 나온 합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북 실무 협상을 이제 재개하는데 2, 3주 안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 7월 21일, 3주까지 치면은 뭐 이제 21일까지 하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한 이번 주죠. 그러니까 7월 14일, 15일 무렵에는 대개로 일주일 전에는 이제 회담 날짜, 장소, 뭐 의제 이런 것이 이제 합의가 돼야 되니까요. 이런 것이 좀 그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금까지는 방송 그 이 시간까지는 그 이 같은 합의 일정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뭔가 새로운 걸로 좀 이유 때문에 좀 그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게 있고요. 다만 지금 나온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그 김현종 그 청와대 그 당국자 얘기 나왔는데요. 미국이 뭔가 제의를 해놓고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하나 있고요. 아까까지는 또 잠시 들으셨습니다. 국무부에서 첫 단계는 동결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아마 이 같은 제의를 받고 상당히 좀 고민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 응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 또 하나 이제 장소 문제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하면 암만 해도 뭐 좀 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좋을런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의제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좀 북한과 미국 간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자, 이 뭐 쉽게 모든 것이 합의되기는 참 어려운 것들인데 이 혹시 물밑에서의 의제 때문에 뭐 갈등을 빚고 있어서 시간이 늦어지는 건 아닐까요?
뭐 현 시점에서야 뭐 전부 다 그 가정적인 저 추론이겠지만
예, 예.
사실 그 의제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그 갈등을 빚은 것이 굉장히 오랜 그 지난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1년간 거의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주로 처해 있었는데요. 그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네 가지 항목 중에 앞에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협상이 정상회담이든 실무협상이든 싱가포르 합의와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1, 2, 3번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비핵화가 다 동시적 그리고 병렬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지난 1년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북한은 이것이 싱가포르 회담 위배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이런 말하자면 틀에서의 그 협상 진행을 날강도적이고 일방적인
예.
그런 말하자면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의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빚었던 겁니다.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나중에 제재 완화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관계 수립도 있고요. 그리고 평화 협정도 있고
예.
바로 이런 것인데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그 정상 간 합의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치 대 상응 조치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협상이 진행 중인 것 아니었습니까?
예, 예.
여기에 합의하지 못하면 사실 실무협상도 그렇고 또다시 난항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게 그렇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스티븐 비건 대표가 유연성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또 국무부가 동시적 병렬적 회담 진행이라는 말도 했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똑같은 종류의 교착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역시 의제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양측에.
자, 조금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한국 언론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고 핵동결을 할 경우에 미국은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과연 신빙성이 있는 보도인지요?
네, 그 워싱턴 그 조회에서는 이제 미북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발언, 그 관측 뭐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국무부가 이제 핵동결이 그 첫 입구다,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한국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한국 언론이 그 11일 날 그 워싱턴의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얘기한 건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그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 그리고 핵 프로그램의 그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에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량에 걸쳐서 석탄과 섬유 수출 재개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게 있는데요. 만일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속임수를 쓴다. 그러니까 동결하고 이제 이걸 없앤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안 지키고 이제 유예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제재는 스냅백.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제가 그 석탄, 섬유 수출 그 제재를 유예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그 다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제재를 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스냅백 형식으로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앞서서 그 한국 정부가 얘기한 그 비핵화 방안이 있습니다. 초반에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그 폐기에 나서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일부 그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는 이거하고 이제 굉장히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이런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이제 워싱턴이야말로 이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그래도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국무부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그 물어봤죠. 이것이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국무부가 이 문제를 지금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한테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비건 대표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국무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실무 협상에 나설 미국 양측 대표는 확정이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그 북한 측이 협상 대표가 누구인지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폼페오 국무장관이 관장을 전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그 폼페오 장관의 상대인 리영호 외무상이 전체 협상 과정을 관장을 할 것이고요.
예.
실무자가 누구인가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비건 특별대표의 상대 역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네.
그 최선희 제1부상은 이제 부장관급이고요.
네.
말하자면 또 이제 비건 특별대표는 차관보급이니까 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김명길 그 말하자면 전 베트남 주재 대사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도 근무했었던 그 미국 문제 전문가입니다.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대사가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의 상대로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또 북한이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적이다. 김명길 전 대사로 이것은 아직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북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과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 문제도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다뤄질 공산이 큽니다. 이번 이제 실무협상이 이제 그 재개가 되면요.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난 2월 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 결렬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회담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양측이 이제 서로들 그동안 준비해왔던 각자의 그 목표, 전략에 의해서 이제 그때 한번 그 협상을 해본 건데 이것이 결국 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당시 어쨌든 그래도 입장이 서로들 양측이 서로 한번 확인해본 거는 이제 그나마 그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아마 당시에 그 서로들이 준비했던 그 방안 중에서 아,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맞춰볼 건 맞춰보는 선에서 아마 좀 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그 하노이 회담에서 아, 북한은 그 영변 핵을 폐기할 테니 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중 다섯 개를 그 폐기해라 이런 입장이었고요. 미국은 영변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전체 핵을 다 핵시설을 폐기해야 뭐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접점을 못 찾고 결렬이 되고 만 건데요. 그렇게 보면 이번 거는 그 오히려 이제 비핵화와 그 제재 완화 문제에서도 접점을 뭐 찾아 서로들 한 발자국씩만 물러난다 그러면 못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서 아까 그 한국의 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방안도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뭐 해볼 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철저한 검증하에 영변 핵을 폐기라고 미국도 다섯 개 제재를 다 풀어주기 곤란하면은 그 중에 뭐 한 두세 개 정도를 풀어주고 미국 연락사무소를 뭐 설치하고 이 정도면은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뭐 이제 그 진짜로 이렇게 될지는 그야말로 이제 미북 실무협상이 열려서 뚜껑을 열어봐야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판문점에서 참 오랜 시간 회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 같은 것도 대략적인 것을 혹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 정상이 판문점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53분을 만났습니다.
예.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만났던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 때보다 단독 회담의 시간은 훨씬 더 길었습니다.
예.
그때는 앞서서 두 차례는 다 30분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50분을 넘게 만났으면은 적어도 인사 수준의 그 뛰어넘는 그런 뭔가 구체적인 얘기도 있지 않았었는가. 특히
예.
미북 양측 사이의 핵심적인 걸림돌,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지 않았었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이것이 바로 제재 문제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제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실무진에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무협상을 그동안 줄곧 거부해왔던 것인데요.
예.
아마 이 부분에서 그 두 정상 사이에 어느 정도 큰 맥을 잡은 게 아니라면은 실무협상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또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그 톱다운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실무협상은 이런 말하자면 중요한 지침 정도는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예. 한국 언론이요. 미국 양측이 실무협상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9월 중에 백악관을 방문하고 이어서 유엔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앞으로의 그 일정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저도 한국 언론에 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8월까지는 좀 실무협상 마무리하고 9월 중에 지난번 이제 그 판문점에서 다시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으니까요.
예.
백악관 가고 또 유엔총회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실무협상이 과거에 보면은 한 1, 2주 뭐 길어도 한 3주 정도면은 끝났는데요. 이번 건은 그 상당히 그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백악관 오고 유엔 총회 오는 게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언젠간 오긴 오겠습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아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 가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것을 좀 더 선호하지 않겠냐 예.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뭐 아 전제의 전제, 전망의 전망을 한 거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예. 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지난주에 유럽을 갔습니다. 이 뭐 때문에 간 겁니까?
미 국무부의 발표로는 유럽에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협력을 당부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사실 관련해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을 예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을 간다고 하니까
예.
그럼 현지에서 북한 측 관계자와 접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관측들도 없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온 건 없고 또 국무부도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비건 특별대표의 일정 중에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한 핵 문제의 그 현황과 그리고 그 대북 제재 공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또 당부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또 한국의 리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하고도
예.
만났고요.
네.
근데 사실 약간 의문이 제기되는 게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제 곧바로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유럽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는 것도 아니면서 유럽에 가서 그 며칠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배경이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예, 예.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하자면 해답이 제기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평화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그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크게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도훈 그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제 외교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그 실무 총책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1일 날 독일 베를린에서 이제 비건 대표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 미북 실무 협상 재개 문제를 빨리 하도록 그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비건 대표하고 이도훈 그 본부장이 만나서 아마 이 얘기를 틀림없이 했고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그 실무 협상의 그 장소 일정 이런 것이 나온 게 없는 걸로 봐서 미북 간에 아직도 그 미북 실무 협상을 둘러싸고 그 뭔가가 좀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합의가 아직 딱 이루어지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북 실무 협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하원의원들이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의 게이티 포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The current government restricts people'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ssociation, and religion.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포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연설입니다. 이 북한의 종교 탄압 외에도 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거론이 됐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KCC라고요. 미주 한인교회 연합이라는 단체가
예.
지난 10년 전부터 매년 7월 중에는 워싱턴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 자유 그리고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예.
그런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이제 북한의 자유 그리고 인권 탄압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논의하고 또 규탄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포토 의원도 참석자의 일환으로 여러 의원들과 함께 나와서 연설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정치범 수용소 북한 인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논의가 됐죠. 그리고 예. 종교 탄압 문제 있고요.
예.
또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 KCC의 워싱턴 횃불 대회라고 이제 통상 부르고 있는데요.
예.
이 행사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그 나타내고 그리고 그 미국 조야에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행사의 전반적인 취지였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행사 참가자들이 이 행사가 끝난 뒤에는 상하 양원의 의원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예.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 등의 실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좀 촉구하는 그런 행사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예. 자, 미국 하원에 두 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3자 제재가 뭔지 끝으로 좀 설명을 좀 누가 해 주실까요?
네, 3자 제재라는 것은 이제 그 주로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무슨 석탄 또 금융 거래 이런 것을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수출을 하거나 몰래 수출을 하거나 이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면 북한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제일 당사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제2 당사자인데요.
예.
문제는 물론 이제 북한이 이것이 이제 잘못이죠. 그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이제 수출하니까 잘못인데
예.
이럴 경우에 이제 북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중국 또 다른 나라 뭐 제3국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함께 처벌하는 상당히 이제 그 처벌의 범위가 큰 이런 그 제재가 바로 3자 제재입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핵 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힌 소식과 함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유럽을 방문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그냥 오지 않는다. 반드시 장애물을 가지고 온다. 행복도 그냥 오지 않는다. 반드시 회방꾼들을 거느리고 온다. 이정하 시인의 꽃이 피기까지의 한 구절이에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은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무수히 다가오는 회방꾼도 씩씩하게 몰아내다 보면 사랑도 행복도 어느새 내 손에 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Cause there's just an empty space.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온갖 역경 속에서도 나는 내 사랑을 이룰 거야 라고 노래하는 Against All Odds, Mariah Carey의 목소리로 오늘 분위기 있게 그 시절 그 노래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못다한 이야기들 전해드릴 텐데요. 19살의 앳된 목소리가 인상 깊었던 그 엘비스의 첫 녹음 앨범에 실린 곡들 지난주에 쭉 들어봤고요. 그렇게 첫 녹음을 마치고 나서 한 달 뒤에 발매했던 앨범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평범했던 청년이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죠. 요즘은 가수로 데뷔한다고 하면 이 보통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음악을 발표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 시절에는 주로 대중들과 직접 만나는 형태의 공연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엘비스 역시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알렸고요. 또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각 지역을 돌면서 순회 공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지방에서 톰 파커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엘비스의 음악을 좋아했던 톰은 이후 엘비스의 매니저로 일하게 되면서 엘비스를 세계적인 스타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선 레코드사와 인연을 맺고 첫 녹음을 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1955년이죠. 엘비스의 매니저였던 톰은 당시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RCA 빅터라는 유명 레코드사와의 계약을 따내게 되고요. 이후 RCA에서 녹음했던 그 곡이 그야말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어떤 곡이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노래예요. Well, since my baby left me, well, I found a new place to dwell. Well, it's down at the end of Lone Street, that heartbreak hotel where I'll be. I'll be so lonely, baby. Well, I'm so lonely. I'll be so lonely, I could die. Oh, although it's always crowded, you still can find some room for broken-hearted lovers to cry. LBS가 선 레코드사에 이어서 인연을 맺게 된 RCA 빅터 레코드사에서 녹음하게 된 이 여러 음악들 중에서 제일 먼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바로 그 노래 Heartbreak Hotel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 느껴지는 슬픔을 비통함으로 가득 찬 호텔에 비유한 그런 노래입니다. 2주 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락앤롤의 유명한 가수 빌 헤일리에 대한 얘기들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락앤롤 장르 가수로 활동했던 엘비스는 빌 헤일리보다도 더 박력 있고 섹시한 스타일로 어필하면서 자신만의 특유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했고요. 특히 이 엉덩이의 마술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파격적인 춤을 선보이자 전 세계의 10대 청소년들이 그에게 더욱 열광하게 됩니다. 이 하트브레이크 호텔의 성공에 이어서 그 해에는 또 하나의 히트곡이 탄생하게 돼요. 나는 너를 원하고 너를 필요로 하고 사랑해 라고 노래한 I want you, I need you, I love you 라는 곡입니다. 엘비스는 신나는 락앤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달콤한 노래까지도 매력적으로 소화해내면서 또 한 번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죠. 엘비스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Hold me close, hold me tight. 흥겨운 락앤롤 음악으로도 무대를 압도하다가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또 다른 매력으로 어필했던 엘비스였기 때문에 그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스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히트곡 행진을 이어줄 엘비스의 인생 대표작이 1956년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당신은 사냥개처럼 행운을 뒤흔들어 놨지. 당신은 사냥개일 뿐이야. 라는 가사의 하운드독이라는 노래인데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절로 몸이 막 들썩거려질 만큼 아주 신나는 곡이어서 이 엘비스는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유난히 더 엉덩이를 막 흔들게 됩니다. 그 시대의 엘비스의 이런 엉덩이 춤은 기성세대들에게 거부감을 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이 엘비스의 인기를 가로막지는 못했는데요. 엘비스가 TV에 출연해서 하운드독을 부르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방영했던 그 프로그램은 유난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그의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으니까요. 아, 이 노래 You and Nothing But a Hound Dog 이렇게 한마디만 어디서 들려나와도 다 같이 환호하면서 춤췄던 바로 그 노래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독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영화 배우로도 큰 활약을 했던 엘비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선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